함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근원을 시간적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사도행전의 사건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전에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곧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던 120여 명 이 그 근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발원하여 갈라져 흘러간 것처럼 그 강줄기는 여러 개였지만 근원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갈라져서 전파되었지만 그 근원을 타고 올라가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뿌리라는 그 소설을 썼고 또 TV 드라마화돼서 굉장히 그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한 흑인 노예가 그 자손들을 어떻게 이렇게 퍼뜨려 나갔는지 그 과정을 기록했고 그걸 역으로 추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누구든지 그 근원적인 거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게에 그 뿌리도 우리 마음에 궁금함을 자아내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복음의 뿌리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역사 기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파됐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약 30여 년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고 그리고 총 28, 28장까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 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서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수집하고 또 다른 증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기록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부터 보면 우리라는 말로 직접 보고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누가가 바울의 여행과 오랫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또 역시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였을 거라는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도 역시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며 직업은 의사였다. 그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영감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남겼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논증 중에 첫 번째가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디어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부르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수신자가 네오빌로여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형식의 서문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을 또 찾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매력을 저술하려고 부수이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누가복음 역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문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표현에 있어서도 같은 문체를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먼저 쓴 글이라는 사도행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자와 사도행전의 기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다른 반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비로소 등장하고 아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동행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증인된 사람으로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배운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차례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참여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또 계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자, 누가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고 그 믿는 바 내용의 확실함을 마음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역시 그 믿은 내용의 확실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도 역시 자기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단지 단답식의 교리만을 듣고 전해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더라. 이 비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더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자기가 믿은 내용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도 자기가 들은 내용을 확인해 봤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베레아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자세히 살펴서 성경적인 증거를 마음에 가득 담아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 아볼로를 부러워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력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 앞에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력하게 아주 힘있게 논증했습니다. 귀하게 복음의 사역 가운데 쓰였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 성경에 능한 사람이 돼서 내가 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성경 없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만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 글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마음에 가득 담아둘 때 우리는 아볼로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며, 베레아 사람처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성경을 갖고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아주 존칭을 쓰고, 그리고 친밀함이 없는 어떤 삼자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내줄 때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에서 객관적인 호칭이 빠졌죠. 그리고 데오빌로요라는 그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데 그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그 가카라는 객관적인 호칭이 주 안에서 필요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내줄 때는 훨씬 더 친밀감 있는 데오빌로요라는 그런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됐는가?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이 기록한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었던 그 사건,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재판 받으러 간 이후에 바울은 일시적으로 석방됐고 스페인 쪽에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갔다 왔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석방과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 중에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굉장한 기독교 박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 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시점에서 바울이 석방되기 전에 그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AD 61년에서 네로의 그 핍박이 있기 바로 전 63년 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인물 1페이지 3번입니다. 사도행전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탄생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80가지가 있습니다. 그 380가지의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자, 한두 가지의 예언이 어떤 사람 생애 가운데 맞아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무려 380가지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가 창세전부터 약속된 예비된 그리스도였다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입증해 줍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승천하셨냐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증거가 나타나죠. 내가 본 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왔고 사도들은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사도들은 힘있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전했는지 사도행전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된 구속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구속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은 완성됐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선언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이 완성됐고 그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자, 이 완성됨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구속의 사건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속의 사건, 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완성된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놀라운 소식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바로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왜 복음이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성취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지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바로 복음이 그와 같이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오순절 120여 명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가 3천명, 5천명, 그리고 결국에는 30여년 만에 온 로마를 다, 온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복음이 불기처럼 퍼져나가는, 그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켜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됐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그와 같이 확산됐고 또 민족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본토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제시됐고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에 이르면서 점점 흩어져 있는 이산된 유대인에게로까지 복음이 더욱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산된 유대인에게 전파되다가 점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본토의 유대인, 본토라는 것은 유대 땅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이산되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여러 군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확산이 돼가는 모습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 전파됐던 그 시대, 그 시대를 보면 로마의 통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그 2000여 전에 로마에 그 길이 얼마나 크게 닦여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 발굴해낸 데 가보면은 그 도로를, 이 로마가 도로를 닦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스팔트 같은 포장된 도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도시에 가보면 그 반듯한 돌을 깎아서 도로를 포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통합된 대단한 권력이 육상의 길을 잘 닦아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행이 아주 손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수로도 발달시켜서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큰 권력체 아래서 도로가 발달했고 해상 이동로가 발달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일 만에 복음이 로마에까지 번져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때 나라가 다 분열되어 있다면 요즘 말로 비자 받느라고 바울은 바빴을 거예요.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저쪽 가서 비자 받고 또 다른 나라 가서 간첩이라고 오해받고 쫓겨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큰 정치체제 아래 다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바울은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이 생겼느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방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시켰고 로마라는 큰 그 정치적인 통합체 안에서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 전파됐던 시대가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전파됐다는 것은 복음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런 무대가 됐다.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있었다는 걸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바로 승천하시는 모습, 그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그 후에 기록을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적은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핍박자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겁쟁이 베드로를 그렇게 용기 있게 힘 있는 전도자로 변화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대적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누가 그 대적자 사울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부어졌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사도들의 놀라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어디가 계십니까? 자,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주시며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견디기 어려웠던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희망이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많은 유혹으로 휘청거릴 때 갑자기 그 유혹에 관한 그 강한 유혹이 불로 불을 끄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라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신 겁니다. 오랫동안 교제를 떠나 있을 때 가까이 지내던 형제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나를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도 일상의 많은 삶 속에서 역시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데려왔고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치 베드로와 바울의 일대기처럼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많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장소가 있어요. 변화산상 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열두 제자를 다 들여보낸 건 아니었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제자를 주로 데리고 어떤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어떤 대표성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로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역시 그는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확산을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치 어떤 드라마를 만든다면 베드로와 바울처럼 두 명의 주인공이 크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수제자였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확산시킨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명의 사도가 사도행전의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베드로와 바울 뒤에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요 바울은 처음에는 대적자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은 비교해보면 아주 전혀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야, 난 베드로가 좋다. 난 베드로 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바울이 좋다. 난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현당을 갈랐던 그런 그 사건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혹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장점만 모아서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장점이 모여 있고 바울의 장점이 모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다른 모양의 은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장점을 모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속에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동일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분이 할 수 없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모양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나와 똑같기를 바란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타입이 되길 바란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쓰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다듬은 벽돌을 쓰지 않았습니다. 벽돌은 규격품이죠. 하나님은 다듬은 벽돌을 쓴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형제자매를 규격화시키려고 할 때부터 우리는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 저 형제가 나와 같지 않을까? 왜 저 자매가 이런 타입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벽돌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석을 그대로 쓰시듯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쓰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고 바울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섬기는 사람 중에 그와 같이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의 개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고 그 뼈대에 부속해서 많은 기관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그 뼈대를 세워봤을 때 그 개요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뼈대를 세워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의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그와 더불어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여러 소아시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곧 사마리아와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적자였던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결국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도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는 그와 같이 복음이 확산되는 어떤 내관의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의 피는 결코 헛되게 흘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는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뇌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어서 8장 1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스데반의 죽음은 부활의 약속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복음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확산되는 뇌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장 12장에 들어서 이방 성교의 본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이렇게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향해서 최초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의 압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4차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이 세 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3, 14, 15.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역시 세 개의 장을 활약하고 있습니다. 16, 17, 18. 그리고 3차 중동 여행이 역시 세 개의 장을 활약하고 있습니다. 19, 20, 21. 하나님께서 머리 나쁜 저를 위해서 외기 좋으라고 이렇게 333으로 배열을 하셨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의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 걸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약 3년 걸렸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조금 더 길게 갔다 왔어요. 4년 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차 여행 그러면 플러스 1이고요. 2차 플러스 1, 2년, 3차 플러스 1, 그래서 4년 이렇게 오랜 시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4차 여행까지 다닌 기록을 다 살펴보면 한 20년 정도 전도 여행길을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애 가운데 20여 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닌다는 건 그건 완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 집회 가서 일주일만 있어도 고향 땅이 그리워 뭐 이렇게 그러는데 바울이 20여 년을 그렇게 객지를 떠돌고 전도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신됐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그 내용이 병행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병행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그 표 옆에 내용별 병행적인 구성 또 인물 중심별 병행적인 구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된 게 1장부터 12장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게 13장부터 28장이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분해해 볼 수가 있는데 우연치고는 아주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배치, 잘 병행적으로 배치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모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산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본국의 유대인이 500만 명 정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본국에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탈무드가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 유대인들의 전승도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로니아 탈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항상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본국에 있는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이 제시됐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2차 2부에서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이산된 그 소아시아나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통해서 한 군데 한 군데 확인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여행길에 올랐었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놓고 그걸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페이지에 지도 몇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테리올이라는 그 성경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보면 그분은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보려고 제가 이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자, 그 그림에 보면 그림 1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의 중심지가 옮겨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2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있고, 3번에 2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림 4에 3차 전도여행, 이어서 4차 전도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로 압송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여행을 다녔는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간에 그림을 그려놨죠. 어떤 분이 잘못해서 이게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 지도를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종합을 해보면 그 모양이 영어 알파벳 I, 그 다음에 C자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보면 땅콩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전도 여행 보면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갔다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바로 I see, 그 밑에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I see the peanut in the weather. 국자 속에 있는 땅콩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영어 문장이죠. 국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땅콩이 들었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영어 문장으로 I see the peanut in the weather.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서 외우면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졌던 지리적인 그림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I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곧장 올라가죠. 북쪽으로. 그 다음에 C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구브로라는 그 배 타고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갔다가 비슷한 곳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의 1차 전도여행이 바로 그 C자 모양이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내륙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중동 여행은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차 중동 여행은 예루살렘부터 배 타고 이렇게 압송돼 나가는데, 그르데 섬을 지나가면서 그 여행로 그린 것이 좀 꼬불꼬불 이렇게 용수철처럼 그림 5번에 그려놨잖아요. 그 용수철처럼 꼬불꼬불 그려놓은 건 그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 줄쳐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I see the peanut in the weather 이렇게 몇 번만 외워보면 기억이 계속 납니다. 국자 속에 땅콩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3번 지도를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조금 자세한 지도를 첨부물에 붙였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들과 바울의 전도 여행. 자, 이 사도행전에 아주 복잡한 그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윌리엄 람제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말 역사적인 기록일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자기 발로 다 여행을 해봤대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된 건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여행하는 항로를 정확하게 묘사했고, 걸리는 시간부터 과정까지 사실하고 똑같았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은 앉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정말 20여 년의 여행 기록을 기록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음이 우리의 책상 위에 앉아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로서 전해지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라고 안 돼 있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손이여 도 아닙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발로서 그 부지런함으로서 전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들을 사람 와서 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활동 가운데 발로서 전해진 복음이라는 걸 지도를 통해서 마음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에 보면 바다, 아주 중요한 바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탈리아 지도가 거기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지도 바로 옆에 아드리아 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 위에 보면 아가야 지방이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예요. 그리고 그레데 섬과 구브로가 보이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지중해라는 대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바다 세 가지가 나오죠. 아드리아해, 에게해, 지중해 이렇게 바다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과 관련된 세 개의 섬이 또 보입니다. 이 지도 중간 부분에 보면은 시실리라는 섬이 보이죠. 장화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고, 이탈리아가 시실리 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발길에 딱 걸려 있는 게 시실리예요. 그 시실리 바로 밑에 멜리데라는 섬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의 몰타. 바로 바울이 난파당했다가 토인들의 도움을 얻는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시실리 바로 밑에 있죠. 시실리 섬이 보이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아까 디도의 사역지라고 그랬죠. 그 그레데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편에 구보로가 보이는데, 이 구브로가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구브로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역별 그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이 보이고요.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갱그리아 그런 게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에게의 건너편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조금 더 오른편으로 지나가다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도 오른쪽 밑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끌어지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지도에 나오는 중요한 지역인데 이 마음에 좀 잘 새겨두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현장감과 그리고 더 그 바울이 얼마만큼 먼 여행을 했는지를 마음에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보면 처음에 배 타고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은 배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내륙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통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잘 보면 역시 내륙으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압송당했던 그 로마 여행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로마까지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지도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봤을 때는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페이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선교사라는 7번 챕터를 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먼저 분류를 했죠. 그 표에 보면 1단계 조직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이 전파됐다. 2단계 변혁기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점차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그 2단계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확장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은 약 30여 년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년 훨씬 더 걸렸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확장기라고 되어 있는 그 표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이 여행했던 게 1차 전도 여행이 몇 킬로라고 해놨죠? 자, 눈 빠른 분이 봅니다. 2,400 킬로. 2차 전도 여행은 5,600km. 3차 전도여행은 거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4,480km. 굉장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더해보니까요. 거의 뭐 13,000km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게다가 4차, 5차까지 더했다면은 바울의 여행은 거의 2만 km를 육박합니다. 우리 시대에 2만 km 단위는 자동차가 발달된 우리 시대에도 참으로 어려운 길인데 바울은 그 길을 거의 걸어서 배 타고 다녔던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발길을 움직였다면 우리가 그동안 다닌 그 길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각각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발걸음을 옮겼다면 하나님 그 장부에는 다 적상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20여 년의 여행길에서 거의 2만 킬로를 돌아다녔는데 우리는 과연 전도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돌아다녔는지 한번 중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1차 여행을 잠깐 정리해보면 1차 여행 중에 있었던 큰 사건은 바울이 죽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 맞는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돌 맞아서 한번 크게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돌로 쳐서 얼마나 쳤으면 죽은 줄 알고 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한두 개 맞은 건 아닐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내버릴 정도니까 아주 처참할 정도로 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몇 달 동안 병치레를 하고 간신히 완쾌가 돼가지고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까? 그 이튿날 바로 여행을 또 떠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돌 맞을 정도의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거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 뒤에 바로 일어나서 또 다른 여행길에 오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분명히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 돌 맞은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성지순례를 새삼스럽게 다녀본다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아마 감회에 젖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돌 맞았다. 아마 더 감회에 젖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돌 맞은 바울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로 여행을 떠나가지고 21절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방금 전에 돌 맞았는데 바울이 바로 여행길에 다시 그곳을 돌아서 거쳐갔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멀리 다른 곳으로 피해갔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돌 맞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자기의 목숨보다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더 강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 맞은 그곳에 몇 날이 안 돼서 다시 거길 거쳐서 갔어요. 바울은 자기가 당할 위험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았던 겁니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돌봐주고 싶었고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금 돌로 치료했던 그곳에 돌 맞은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여행한 지도를 보면 아까 1차 전도여행이 C자였죠. C자였던 모습은 잘 그림을 보면은 내려갔다가 갔던 데를 그대로 다시 돌아서 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C자 모양이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갔던 곳을 그대로 비슷하게 돌아서 여행을 왔죠. 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잘 있는지 돌봐주려는 마음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갔던 곳을 그대로 되돌아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맞아 죽게 됐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혹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를 보살펴주고 다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절대 복음을 전하고 버려두질 않았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곳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마음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서른 몇 명의 이름을 다 언급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른 몇 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줍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잊어버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많이 한심해 보일 때가 그런 때예요. 저하고 오랫동안 상담했는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 저하고 상담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전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늘 기억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교수님께서 전도인에게 충고할 때 밤을 새서라도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에 찔리는 게 참 많았어요. 되게 형제님들 이름은 억지로 좀 몇 분 외우고요. 자매님들 이름은 이름은 보대고요. 김자매님, 이자매님, 박자매님 이렇게 되게 외울 때가 많은데 그 바울의 이런 행적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도 하나하나하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아 비판이군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또 하나 좀 기억될 만한 사건이 있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일행이 돼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기억해 볼 만한 사건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마 누가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로아라는 지역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비로소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니아 에게해 쪽으로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순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일깨워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어떤 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냐 아시아는 복음을 절대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의 순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아시아 쪽에 복음이 다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순서를 정하셨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와 에게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보다는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은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더 가라 서쪽이죠. 서쪽으로 더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서쪽으로 넘겨가는 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다음 선교지를 정했죠. 바로 그 선교지가 마게도니아고 이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이 빌립보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성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아덴이라든지 또는 아덴이 아테네죠. 고린도 지역 에게 쪽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순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순서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순서를 정해요. 나는 먼저 부모님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전도해야지. 그렇게 순서를 자기가 정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부터 전도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전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앞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럼 자기가 순서를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 억지를 써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순서도 정하십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다른 곳부터 전도하라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로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전도의 순서를 맡길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도 전도의 순서를 가족부터 정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내 부모님이 강팍하다면 다른 형제의 부모님부터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의 부모님부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더욱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다른 형제자매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때 영혼의 애착을 배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내 형이고 내 친구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 전도의 마음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잡히고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먼저는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영혼이 귀하다면 다른 형제자매의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도의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중요한 사건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그 진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부부는 바울과 일생을 함께했고 바울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것 같이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중한 동역자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신앙을 걱정해주고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만약 가까이 지내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진실한 동역자, 나를 붙잡아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신앙을 걱정해줄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를 많이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주 뜻이 깊죠. 동역자가 바울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디모데라는 젊은 일꾼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도 역시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습니다. 긴 시간 머무른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과 바울의 서신을 잘 비교해보면 바울이 자기가 갔다 왔던 그 여행 지역에 갔다 오자마자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래서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가 바울의 전도 여행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서 전도했고, 그리고 전도 여행에 갔다 오자마자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걱정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말씀을 편지로서 전해줬던 겁니다. 이 바울사도의 놀라운 교훈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바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서신서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뒷부분,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시작되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중요했던 지역은 예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에서 거의 전도에서 한 3년 정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2년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말도 우리 많이 들어보죠. 자,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 바로 예배소에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활용했던 장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날마다, 매일 모였네요.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까 이 예배소에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편지 쓸 때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죠. 디모데가 사역했던 장소도 바로 이 예배소입니다. 이 예배소에 바울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주 긴 시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건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살펴봤고요. 유인물 5페이지 8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얻는 교훈들, 이런 그 제목으로 8번 항목을 같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개의 항목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생활, 그들의 믿음의 내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충만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확산해서 전하려고 했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복음의 뇌관처럼 선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들은 안디옥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 지금 말로 헌금이죠. 부재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한 그들의 행실은 아주 도덕적으로도 올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생활, 그들의 믿음의 내용 등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좋은 본을, 샘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장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본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가고 성막에 쓰는 기구들을 만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시장을 따라서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준 교회의 시장이 있다면, 모양이 있다면, 본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바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크게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귀중하게 크게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과 동일한지, 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믿었던 것과 다르고 바울이 전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누가 옳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놀라운 계시와 능력을 받은 바울,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내용이 다르다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 내용이며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그 내용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믿고 천국에 갔고 바울도 그렇게 믿고 천국에 갔다면 나 역시 동일하게 믿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될 거라는 확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의 진실성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열심히 관심 있게 읽었던 성경 중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 바울이 전했던 내용과 내게 전해졌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을 확인함으로 우리 믿음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 진리의 특징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특징이 보편성과 그리고 역사성과 불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들한테는 진리인데 전 세계에 아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고 역사 속에서 아무도 그렇게 믿은 적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건 보편성이 없는 거죠. 자기들만 옳거나 자기들만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주 이상한 이단,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공식석상이니까 안상홍증이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처음에 좀 구원받았고 이제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린 게 바로 자기들이래요. 그건 진리의 보편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세계에서는 옳아 보이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는 옳아 보이지만 나와 보면 아무도 그렇게 믿은 역사 속에 아무도 그렇게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그렇게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리는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보편성 때문에 더욱 확신합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믿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보편성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진리라는 걸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변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믿는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전했던 내용 그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더욱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3번 항목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기로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는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을 갖고 전파됐습니다.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께로 사람을 이끄는 그런 힘이 있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속임을 드러내죠. 마술사 시몬의 괴계를 폭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공회의 때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라는 말 말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용, 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정말 감동을 받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까?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말씀을 갖고 분명할 수,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 안에 받는 놀라운 위로, 그 위로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본을 쫓아서 더 가까이 주께로 다가가면 그 세 가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겪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교리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핍박 중에도 우리는 찬송하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힘이 있었고 우리도 그 본을 쫓아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려주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 안에도 나타내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동일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 능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해 보면 사탄의 수없이 많은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만큼 복음을 대적하는가 구석구석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긴 30여 년의 역사 속에 성령은 능력 있게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사탄의 역사도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단의 특징은 부지런함이라고 그랬죠? 사단은 부지런히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 사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30년 만에 놀랍게도 로마 전역까지 전파되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환난과 눈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더 순탄하고 내가 좀 더 건강했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했다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삶의 많은 고통과 주변에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초월해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의 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갖고 있는 약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결코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이 된다. 심지어는 바울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됐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알기를 원하냐면 나의 당한 일이, 바울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결코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핍박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며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골프공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 중에 제일 못생긴 공은 골프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돌도돌한 공 보셨어요? 대부분의 공은 다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런데 골프공은 곰보져 있죠. 그런데 그 골프공이 곰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골프공이 맨들맨들했는데 그때는 아무리 힘세게 쳐도 멀리 나가질 않았대요. 그런데 누가 특허를 냈습니다. 골프공에다 흠집을 냈을 때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공이 그렇게 곰보가 져버린 거예요. 골프공은 많은 흠이 있지만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흠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우리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적으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성남에서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제가 아주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하는 첫날 목이 부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저는 이 목에서 소리가 안 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목청이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얇게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갑자기 급성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 아 소리도 안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집회입니다. 강사가 목소리 안 나니까 이제 큰일 났죠.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당황도 됐어요. 제가 저 청계산 톨게이트를 넘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톨게이트 나갈 때 청계요 그래야지만 그 표를 영수증을 주는데 청계라는 말이 안 나와서 했던 그 기억이 나요. 큰일 났습니다. 집회하러 가는데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그 위기가 모든 성도에게 전달이 됐고 모든 그 소식을 들은 형제자매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집회하니까 그렇게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일깨워주시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방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죄송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또 아무도 안 따라 읽어서 다 반항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잘못은 제게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고 그랬죠? 많은 싸움 중에, 이 많은 싸움 중에라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복음 전하는데 만사형통한 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역경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이 바울사도가 말년에 고백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그 말년에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깨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본다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역시 건지실 겁니다. 앞으로 당할 그 문제 지금까지 건지신 것처럼 또 역시 그분이 내 삶의 미래의 많은 문제로부터 나를 건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십니다. 영원토록 자비롭고 역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바울이 말년에 함께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면 바울사도와 이 자리에서 찬송을 부른다면 아마 찬송가 460장을 부르자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일 겁니다. 바울의 수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를 사역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역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목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구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수버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로다. 자, 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읽은 겁니다. 지금 읽은 구절 중에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읽고 기억을 못할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는지 하나님 다 기록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떤 코스로 여행을 다녔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간 그 장소일지라도 의미 있게 생각하시며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바울이 여행했던 그 지역, 지나갔던 지역일지라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기록했고 그 여행길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행적 가운데 지나온 모든 일을 관심 있게 보시며 함께 있었던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누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는지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꼭 성공한 것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거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루어져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누가 동참했고 누가 그 일에 함께 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그는 알고 계시고 성공한 것에 대한 보상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일, 우리가 기획했던 모든 일을 그는 알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런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또한 초대교회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기적은 처음에 많이 나타나나 후에 이르러서는 점점 감소해 나간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확장되는 것은 내적인 구령의 진리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끝까지 확장되죠. 자,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점점 뒤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기록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만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존재나 임재를 가르쳐줬다면 그분의 속성,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었고 그 임재가 증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점점 더 풍성해졌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건은 점점 더 늘어나서 로마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 생활 중에 표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성경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없지만 외적인 기적은 없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런 기적을 입증해주고 바로 그 기적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났고 지금 나에게까지도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적인 구령에 진리며 죄인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소식이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를 때까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9번 항목이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9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아까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건은 큰 분기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분기점이 되는데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 그 기점이 스데반의 순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은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 9번 항목 제일 아래에 보면 큐티가 있죠. 큐티는 묵상하라는 주제입니다. 큐티라는 말은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큐티라고 그러죠. 그 큐티 항목 중에 유대인은 복음의 초대에 몇 번 거절했다고 그랬죠? 두 번 거절했다고 썼습니다. 왜 두 번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또 전해줬을 때 그 소식조차도 거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구세주가 된 것도 거절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점점 심각해지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 후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갱신된 새롭게 제시된 복음을 배척해버립니다. 유대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들의 완고한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 아주 박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잘 연구해 보면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 나갑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고 마침내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긴 설교의 내용은 너희 조상들이 늘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발을 당했을 때 유대인은 진노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모습은 복음을 완전하게 부인해버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유대인에 의해서 거절되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 사건의 분기점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 안 믿은 거죠. 자, 그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로 맹세케 하노니,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로 맹세케 하노니 내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대답하라. 자,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로다. 분명히 얘기해줬죠? 대제사장이 믿질 않았습니다. 참남하다. 내가 그 참남된 말을 들었다. 자, 몰랐던 게 아니라 듣고 안 믿은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하면 복음 듣고 대척하는 사람 보면 우리 시대의 유대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끔찍한 환란이 그 사람 영혼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유대인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멸시하는 자, 복음을 듣고 저버리는 자, 그가 우리 시대의 유대인입니다. 영영버린 자식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갱신된 복음, 갱신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연구 과제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여기 기록된 내용은 예전에 구로동에서 수년 전에 우리 직장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말씀을 공부했던 내용 중에 몇 부분을 좀 정리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목 맞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 뜻을 전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 여기 연구 과제라고 이야기했던 걸 차례대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사단의 부지런한 활동도 있었다. 사단의 부지런한 활동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연구 과제 중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먼저 10번. 10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이 마지막 나오는 구절입니다. 120여 명이 기도했던 그때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그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단체로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력입니다.
마리아를 순백해 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기독교 모조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친밀감을 줍니까? 우리 본성 속에 어머니에 대한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상상력과 이방 여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화했던 것뿐입니다. 이교도 사상이 기독교의 옷을 입은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1장 14절로 끝납니다. 자, 이 마리아 숭배 사상 뒤에 교묘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은 사탄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루터, 칼빈, 쯔빙클리, 요한 웨슬레 주저없이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한번 배워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의 역사가 그 다음에 H라고 되어 있는데 5장 아나니아 삽비라. 흔히 성도들의 무리 속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제적인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희생 없이 인간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남겨놓는가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바쳤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남겨놓는가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관한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까? 그 남겨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헌신보다 자기 신앙을 더 과장하고 희생보다는 명예만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역사했던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런 그 복음을 변질하려는 내용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사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모모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을 담다.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뭐뭐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담는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복음의 변질하고 복음에 추가하는 내용,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뭐를 품게 했다고 그랬죠?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악감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방인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죠.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없는 말로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까?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그게 잘 안 통하면은요,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수수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수수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다가 잘 안 통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높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신이다. 저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신들의 형상.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아주 떠받들어줍니다. 그래서 축해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뒤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아주 귀하게 쓰였던 복음전도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처럼 떠받듦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곧 법이고 그 사람과 만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손이라도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전도자는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감을 품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높여버리죠. 다 교묘한 사탄의 술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탄의 술수.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하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예 물리적인 그 폭행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소문을 만들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아예 떠받들어줘가지고 사람을 높여서 실족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돌로 쳐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와 아주 비슷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이라고 돼 있는데 보죠. 마지막 챕터입니다. 7페이지 11번 마지막에 대한 부분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으며 성령은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에서 능력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 중에 찬송이 나오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 능력 있는 영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물어봤던 질문은 이스라엘에 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돌아왔습니다.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연구소라는 국가기관이 생겨서 성전 재건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6.1 전쟁 이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많이 완화돼서 이제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전도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뉴욕을 시내를 돌아다니다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대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이 때려지어서 예수님을 전도했답니다. 그 전도지의 제목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 누구를 말하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에 Jews for Jesus,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놓고 전도하더래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 2번은 좋은 성장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힌 나무가 있죠. 뿌리에 보니까 뿌리가 여러 가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동료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 이런 수많은 뿌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이 됐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초대교회 열매같이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갈 겁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그림 1번은 무슨 그림이냐면, 자, 파도가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배가 있죠? 그 큰 파도 위에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흔들리는 배처럼 인생의 풍파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배 속에 그렇게 높은 파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보호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의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여행 뒤에 하나님의 팔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순례길에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배 그 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 그 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여행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아니 신앙을 고백하는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좀 더 담대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모든 타협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모든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겁쟁이 베드로를 주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한 우리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합력하여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형제자매 간의 사랑으로 묶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